지난 주일날 올해로 세 번째 되는 예인 성경 강좌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권영경 교수가 와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보다 행함대로 갚는다는 말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나라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많을까요? 행함으로, 행한대로 갚는다가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중요할까요? 행함으로 갚는다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안에는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행함이 실제 어렵거든요.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잘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대로 갚는다는 말을 줄이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단의 신학이 거기와 일치하는 면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하니까 그냥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다 쏠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기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컸고 신앙생활을 여기서만 했으니까 여기엔 장로교가 장자교단이죠. 근데 국제사회로 나가면요. 장로교는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가끔 있는 겁니다. 뜨문뜨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를 막 강조하면 우리끼리 신나고 행함이 줄어드니까 부담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편견에서 시작된 이야기고 우리가 편리한 것을 취사 선택한다 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편리 추구가 아닙니다. 편견을 확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멘 하면서 쏙쏙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데 행한대로 갚는다 하는 말은 보이지도 않고 읽어도 쓱 지나가고 없었으면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면 나중에 이런 믿음이 됩니다. 행함 없는 구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도와 우리들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 몇 초 많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우실래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삶으로, 행함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지 절대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닙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가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주제를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행함의 이야기도 하고 행함의 얘기가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또 요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믿음과 행함으로 잘 쫓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싶고 행함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권영희 교수의 강의가 참 지혜로운 거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지만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혁명적인 말들을 좀 찾아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희년을 받아들였다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희년을 받아들였다면 분명한 거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 수백 배 좋은 나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희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지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는 50년째에 회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있고 난 다음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년하면 5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히브리어의 뜻은요. 수양으로 된 뿔나팔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희년이 1년 중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것보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혁되는 겁니다. 그 나팔은 시작이다를 알리는 것이고 시작이라는 신호 이후에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급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토지 거래를 해서 토지가 주인을 떠나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50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토지를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거래해서 팔았던 토지가 옛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50년 동안 왜곡된 경제질서가 회복되는 건데요. 기득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반발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집도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집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을 팔 수밖에 없어 노예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 땅과 집과 노예가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경제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사처럼 돼서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늘 흰옷 입고 그거 세탁 안 해도 깨끗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시고 싶어 했던 그 희년의 나라는요.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그 경제 정의를 통해서 정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격합니까? 이 과격한 이야기가 성경, 그것도 레위기, 하나님의 법 그 계명 안에 딱 25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선포가 됐고 알려졌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이나 희년을 했느냐 하는 거죠.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상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레위기 25장이나 구약 앞에 부분에 어디 몇 번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는데요.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1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짧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길게 다른 성경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바친 자에게 노림을 예, 거기 보시면 1절에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자유란 억압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 뭐 자유스러워지는 것,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 때 노예를 해방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특정 사건을 지칭할 때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그 부분이 희년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헛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는 꼭꼭 씹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진리이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의 전체의 시작을 희년으로 하셨습니다. 1절 한 번만 강조한 게 아니고 2절로 넘어가면 은혜의 해라는 말이 있죠. 또 보복의 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신혼의 날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자유를 선포하는데 자유를 선포한 그날은 은혜의 해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니까요. 근데 그날은 또 반대편에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개역개정은 아주 더 직설적으로 보복하는 날이라고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보복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 은혜로운 시간이 그에게는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열심히 땅을 모았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좁은 땅에서 살만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이 시대에 대박날 수 있고 길을 틀 수 있고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인데요. 50년째 나팔 불자 법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다 돌려주라고. 안 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날은 심판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이 50년 동안 누린 것을 보복하는 날입니다. 자유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혜택을 입는 자에게는 은혜이지만 혜택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보셔야 안 됩니다. 왜? 성경이 희년을 말하고 주님이 오셔서 신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3년 모든 사역이 희년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였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주님이 미워지는 그런 걸음을 그분이 걸어가신 거죠. 이게 레위기 25장.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방향입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 희년을 이상주의적인 것이라고 편견 갖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슬쩍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와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야.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유명한, 복음보다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 있죠. 범사에 잘 된. 그럼 이 범사를 교묘하게 해석해요. 건강, 부귀영화, 장수라고요. 그것만이 범사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하실 때 그러면 그 세 가지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범사란 일상이고 일상이란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통, 질고, 어려움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영역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여견, 정치적,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밖에 더 많아지는 영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갈 수 있는 믿음, 범사를 실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그게 희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정의가 안 이루어지면요, 정치 정의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정치가 정의로워지면 경제가 정의롭, 아니요. 정치적으로 정의로우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돈줄이 막히니까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경제 정의를 신년의 핵심 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쌓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주의 때가 딱 되니까 그걸 풀어야죠. 복종하려면. 여러분,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 정의 죽었다 깨나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상과 범사의 문제를 슬그머니 영적인 단어로 싹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딱 쳐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에 어디 영혼 구원만 말합니까? 현실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저천국입니까? 아니요. 지금 와 있는 나라입니다. 내적 구원이라고요. 아니요. 실제 구원은요. 경제 구원이고 정치 구원입니다. 왜 경제 구원이고 정치 구원입니까? 그분이 구원한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면 경제 정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틀 위에 정치는 바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목 갈까요? 그건요. 권력이 나오는 방향을 거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대통령입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합법적으로 정권을 쥐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정권을 쥐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까요? 힘이 국민한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있는 쪽에서 나오니까. 그걸 바라보고 뽑아달라고 할 때는 전부 국민한테 그냥 지금 요즘 그 모드로 들어갔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아, 뭐 개과천선할 것처럼 막 갈아치운다고. 나는 우리 편도 자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쇼가 진짜인지는요, 선거 끝나보면 바로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 죽였구나. 그 사람이 정권을 쥔다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민을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누굴 무서워할까요? 돈 쥐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경제 정의인 겁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전인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 영원 구원과 내적 구원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범사는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범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장수와 건강의 문제만 중요합니까? 출세만 문제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승부를 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허울 좋은 겁니다. 그냥 고상한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사흘에 걸쳐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기 가족들 아무도 없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동안 일구었던 마을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죠.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예, 싹 사라졌습니다. 시글락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군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둘람 있을 때 결혼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시글락으로 위험스럽게 안전을 찾아 이주했고 거기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가족이 어린아이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좀 북적북적 살만한 게 됐죠. 근데 그들의 삶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들을 죽이고 뺏어오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잔인하게 다른 민족들을 죽였고요. 싸그리 죽인 다음에 싸그리 뺏어왔습니다. 그걸로 부자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읽었던 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나갔다가 하나님 막으셔서 들어와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글락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부러진 공동체는요 절대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의 책임자를 찾죠. 전에 같으면 아둘람에 있을 때는 사울이 눈앞에 왔고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고 내가 그러하니까 못하겠다. 그럴 때 600명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진탕고생했죠. 피해 다니냐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한 번만 기회가 아니라 두 번 다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들 안에 바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글락은 구부러진 공동체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창했는데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한 게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구부러진 공동체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을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충성스럽던 600명의 아둘람 용사들이 시글락에 오더니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는요. 악질 중에 악질, 문제야 중에 문제야, 정말 문제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쁘다고 누굴 생각했냐면 다윗이 나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이 됐습니다. 다윗이 다급합니다. 그때 다윗이 예전에 붙잡았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붙잡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하나님의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죽는 겁니다. 왜?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물었더니 그래 따라가라 잡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여러분 추락된 리더십이 갑자기 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래,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 따라가는 게 낫겠다 하는 논의와 과정을 통해서 방향 설정이 되고 그리고 아말렉을 잡고자 나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을 찾아오는 겁니다. 목적이 같으니까 구부러진 공동체도 같이 갑니다. 그럼 무조건 같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구부러진 사람들도요, 구부러진 공동체도요, 그런 나라도요, 목적이 일치하면 같이 갑니다. 그 목적이 옳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다윗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가죠.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이 한꺼번에 가는데 부솔 시내가에 도착하자 200명이 낙오하는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논의가 벌어지죠. 200명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말합니다. 부솔에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400명이 갔습니다. 이때 합의가 잘 된 이유는요. 쫓아가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여유 있는 걸음이었으면 따졌을 겁니다. 왜 우리는 가는데 너희는 못 가냐? 거기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또 갈등이 일어났겠죠.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따라가는데 급하니까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200명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결국 아말렉을 만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들이 약탈한 것, 곧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은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만났고요.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재산은 예전 것만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예상되는 갈등이 뭡니까? 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탈취해서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논의가 되겠죠.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할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왜? 찾아오는 게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200명은 일을 안 한 겁니다. 200가족은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불량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큰 의견을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목숨을 걸고 뛰어든 400명은 당연히 지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은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글락의 정신입니다. 구부러진 가치입니다. 이게. 이대로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시글락에 모여 살아요. 600가족이 살아요. 400가족이 이번 전투를 통해 갖고 전리품을 뺏어왔어요. 그들끼리 나눴어요. 예전에 200명이 갖고 있는 재산도 가져갔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아말렉 것까지 합쳐서 그들은 400명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수가 됐어요. 나머지 200명은요. 200가족은요.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일한 대로 거둬간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이고 타당히 옳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 안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걸 깨고 있는 질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기존 동네가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이상한 아이들 취급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동네가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요. 큰 단지가. 큰 평수가 들어와요. 아이들도 와요. 학교가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이사 온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능한 학교를 신설하고 싶어 하고요. 가능한 원주민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거꾸로 당하는 일이 생길까라는 거 아십니까? 노동운동가의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30년, 40년, 50년, 60년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까지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한꺼번에 되찾겠다고요. 여러분 왜 한꺼번에 되찾으려고 할까요? 수십 년 동안 뺏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뺏겼으면 참았을 겁니다. 근데 오래된 역사로 뺏고 있으니까 그 뺏은 상태에서 빼앗기는 일을 계속 맡은 그 어려운 사람들은요. 결국 뒤집어야지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본주의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지만 이 체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400명은 주도권 가진 주류의 삶을 살고 200명은 노예로 전락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도자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 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뛰어든 사람 누굽니까? 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된 기독교인 더 많고 못된 기독교인 국회의원 더 많고 정부 관련 더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지 않더라도 주님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형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으로 내려가던 자의 군기술이다. 23절과 24절은 23절은 배경이고요. 24절은 실천입니다. 배경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23절이 명확하게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다윗의 재력, 뭐 지력, 능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으로 뭘 결정합니까? 24장의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분배해야 한다. 분배란 나누다, 할당하다, 분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뜻은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매끄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옳고 바른 게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막지 않고 흘러가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그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겁니다. 바람직하고 바른 길이 열렸어요. 그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반대하고 있으면 비켜야 되고요. 내가 찬성을 했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비켰다가 쓴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참여하는, 이게 매끄러운 겁니다. 이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분배란 딱딱 잘라서 나눴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가질 수 있게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길 역할을 한 거죠.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글락의 정신, 구부러진 가치관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400명에 머물 수 있는 재화가 600명으로, 600가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공동체 보셨습니까? 등치가 클수록, 나라가 클수록 이 문제 더 어렵습니다. 소수민족의 작은 공동체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실제 인간사에서는 병이 고쳐지고 물을 건너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새로운 가치가 심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경제 정의가 심어지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 될까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아, 참 다윗이 똑똑해서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아, 제자들은 금을 만지다가 갑자기 쫓아나갔어. 와라 행운이죠. 왜? 나도 그러면 따라 나갈 거니까. 근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누가에 나와 있는 제자의 부름은 와라 예 하고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 2, 3장에 나와 있는 제자의 부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대화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부름은 부름이 있고 이전에 관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2명이 부름받은 거죠. 응답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똑같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 분배하자 그러면 거기 있던 400명이 갑자기 아멘! 맞아, 우리 잘못했어. 여러분 이건 건강한 공동체예요. 문제가 없는 구부러진 공동체 시글락 아니에요. 아둘람이죠. 왜? 아둘람 때 그랬잖아요.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예 하고 쥐죽은 듯이 사울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찍어 죽이면 끝인데 다윗이 말하죠.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물건 몇 개 갖고 와라. 예 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건강할 때, 펴져 있을 때, 고들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순간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400명 앞에서 의견을 내려면, 600명 앞에서, 600가정 앞에서 의견을 내려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을 수 없다. 그러니 400명이 나가는 거 옳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 돼! 하고 뭐 칼로 베면 끝일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400명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놨습니다. 더 잘 수 있다는.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남의 자식들을 죽였는데 남의 가족을 파괴했는데 근데 이왕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좀 더 잘 살면 그래 마음의 그 일 좀 덜 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왜 400명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다윗이 한 일은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공동체가 토론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토론해보서 아시지만 토론은요. 위기의 연속입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서 부부들이 대화해요. 여러분 대화하시면 잘 되십니까? 말하면 탁 받아주고 오 놀라워 우리 남편 그런 생각했네. 그리고 여러분 또 막 얘기하면 아 우리 아내 대단하다고 이렇게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 안 듣으면 다행이에요. 미쳤어? 이렇게 안 가면 다행이에요. 1대1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우여곡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금요일날 했던 드라마 맨날 끝이 뭡니까? 며칠 후에 보자는 거 아니에요. 다자간 합상이란 참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육자회담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확 엎어가지고 한 대씩 때리고 다시 해.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의견과 400명, 가정의 가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분배하는 게 옳아. 물론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전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옳은 것으로 옛날 믿음이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결국은 결정은 분배하자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다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글락 공제가 제가 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문념이 있었지만 다윗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원들이 생각을 바꾸는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더 많이 갖고 싶지만 옳지 않다. 200명도 우리 가족 아니냐. 같이 고생했지 않냐.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누자. 근데 여러분 은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방향의 설정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도 기적인데요. 항상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고난과 대화와 싸움과 투쟁과 노력과 과정은요. 우리가 설정한 그 목표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26절부터 31절까지 그게 어떻게 시글락 공동체를 넘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델, 라못, 야딜, 아로엘, 신몬, 그리고 에스드모, 라갈, 여라무엘, 흘바가 맞습니까? 고라산, 아다,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12개입니다. 이 모든 지명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지역에서 도망 다닐 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입니다. 전부 다. 실제 도움을 받았겠죠. 또 아둘람 공동체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논의가 그래 우리 600명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로 논의되다가 그 논의가 갑자기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사람 고마운 사람 있지 않냐?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아왔고 우리의 기본 재산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만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단의 승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600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 동시에 12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12지역.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가지려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200명 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방향 받고 토론하니까 그게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능력 있는 방향으로 가더니 결국은 본인 공동체를 넘어서면서 옛날에 감사했던 사람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경제정의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사회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적은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사태가 역전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서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뜻을 정하셔야 되고 그분이 사태를 역전시켜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배가 옳은 길임을 알고 그것을 놓고 토론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영역을 넘어가서 그 지역과 더 넓은 지역을 보게 되는 솔선수범하는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은 이겁니다.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를.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개인적인 모든 삶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방향점을 갖게 되고 그 방향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글락의 구부러짐은 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야 됩니까? 아둘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요 시글락의 펴짐이 아둘람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분배 사건 이후에 사울이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아들을 다시 옹립합니다. 근데 유다지파는 이 전리품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그들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말을 축약하면요. 분배가 헤브론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연합을 이룹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게 기가 막힌 그분의 이끄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아둘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쫓아가면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분배하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주의 뜻을 계속 쫓는 일이라면 분배는 오히려 찢어먹는 게 아니고 연합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길이 반대로 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가고 있는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가다 보면 그게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가 소원했던 연합의 역사가 헤브론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배했더니 연합되더라.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왜 여러분이 연합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부부들이 연합하지 못하십니까? 서로 움켜잡고 안 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동요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무슨 옛날 얘기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애들이나 불러야 될 노래. 근데 여러분 그 노래 안에 정확하게 뭘 해야지만 옳은 것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식 움켜잡아보십시오. 그 자식이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킬 겁니다. 남편 움켜잡아보십시오. 아내 움켜잡아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고단하게 할 겁니다. 움켜잡지 않고 놀 때, 인정해줄 때, 기다릴 때, 그럴 때 제대로 길을 찾는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꽉 움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있게 행동하고 그 아이에게를 들어주고 대화하고 하는 일들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움켜지지 않고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시는 연합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땅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테마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참 지루합니다. 왜?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면서 어렵고요. 읽어보면 내가 썼지만 왜 이랬을까? 이런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난주에 5번 교육과 문화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옮겨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데 그 제목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저속한 자기중심적 교육과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중심적이란 나는 특별하다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평가받기를 문서리 추정으로 싫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유독 미워하셨습니다. 남과 다른 교육, 나는 특별하다는 문화는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질낮은 교육이요 문화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교육과 문화적인 과소비는 결국 내 자신마저 희생시킬 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악함을 회개하는 교육, 더불어 살기 위해 나를 낮추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섬기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교육과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 말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이걸 적용하려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더 낫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식마저 희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의 대세는 각별하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밖에 없어 하는 마음으로 자존감 높여서 키우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키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밖에 없어 라는 사고로 큰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면 과연 누구랑 화합하고 살까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자신을 키워준 부모하고 화합할까요? 그 부모 짓밟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를 이기는 게 최고로 이기는 건데 부모의 것 다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는 안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도 똑같은 아이예요. 조금 나은 환경에 살아서 아직 그 조짐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눈뚱으로도 보지 않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혈안이 돼서 뛰어다니십니까? 성경이 희년을 말하고 있으면 이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줄 알면서 세상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욕하고 왜 따라가십니까? 그죠? 어저께 네트워크 모임할 때요. 우리 그 모이는 교회 중에 공정무역으로 커피를 들어와서 카페를 개설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로 교회들 상대로 일을 하거든요. 그 교회를 상대로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가르쳐줄 때 그들이 끝에 가서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뭐냐면 다른 그런 프랜차이즈는 세금 안 내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당신들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일도 있답니다. 다이아몬드를 싸게 사가지고요. 갖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교인들께 앉아. 이거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미 이전에 해봤던 능력자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나 성공했다고. 여러분, 성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왜 성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활동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까지 가려면 개교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카페를 교회에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문화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현대교회에서 앞장서는 교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용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그래서 그 사역하는 분이 그런데요. 아니고 세금 내시고 일해야 된다고. 아 알았다고. 그럼 이제 해야죠. 연락이 안 온답니다. 그 대화를 진행시킨 분이 누굴까요? 그게 마음이 아픈 우리 옳은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옳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이 말하는 그쪽은 안 가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그쪽으로 가십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아파하는 겁니다. 왜? 옳은 이야기를 자기도 듣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라고 우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의롭게 살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대박나고 좋은 대학교 가는 데는 관심이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기적들은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낫고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걸 기대하니까 아이들은요 갈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아픈 겁니다. 분배,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공산주의 할까봐 겁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배를 흉내낸 게 공산주의지. 분배는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시글락에 굽어지는 것을 펴는 길이라고, 아둘람에 머물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다윗과 600명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여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장 못하지만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가셔야지 이제는. 이미 알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은 그건 도움이 되지만 한 걸음 더 가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자식과 함께 형제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아둘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분배를 실천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연합을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인교회가 바른교회 되려면요. 우리 그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능력과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혹여 지금 우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아둘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는 대통합과 연합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성도 가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